지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제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세계복음을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절히 주님의 재림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속히 오는데, 속히 오셔야 된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할 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세계복음화와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재림의 시간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 그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소망한다고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우리가 정결하게 계속 성장하면서 성화되면서 자라가는 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복음으로 깊어지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전 세계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또 이제 우리 한국 땅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계속 연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 전체, 구약 신약 전체를 얘기해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유일한 정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자, 성도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교회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나름 자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나름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달했습니다. 분명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깊어지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처음 들어봤어요. 정확하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배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전혀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그리고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알면 할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더 깊이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왜 성도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여러 나라의 목회자들과 제가 대화하면서도 느낀 바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것도 양심 있는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뭐 물론 교회 성도였던 숫자 채워지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양심적인 목회자들은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요 사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보장, 마치 보험처럼 보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굳이 그렇게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화되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에게 복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죽은 자가 산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완전한 의 대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과연 이게 만났는가를 질문해봐야지 왜 변화되지 않을까를 질문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산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되지 않고, 죄인이 완벽한 의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되지 않고, 원래 어둠이었다가 완벽한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변화의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올바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복음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늘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것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하시다가 그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8절인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구절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림짐작 해봐도 뭐 퍼센테이지를 뭐 따져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한 20%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수억 명 아니면 10억 명 이상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은 믿는 자를 내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많은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주께서 얘기하신 그 믿음은 뭘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이게 오랫동안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뭘 했고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라고 하는 그런 양을 따지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다. 그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십자가 주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로 무슨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역사적인 팩트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하는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참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교회에서 하십니까? 제가 그냥 툭 던졌어요. 뭐 호구조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이 너무 태연하게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란이 약간 됐죠. 아니, 믿는다면서요. 그럼 지금 약간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낙심하신 겁니까? 잠시 교회를 안 다니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도 믿지만요. 난 이수신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약간 제가 멈칫했어요.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도 믿고 이수신도 믿는데요. 그게 도대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그 존재를 믿는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저밖에 있는 불신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거 이해되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냐 말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주시는데요?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말이요. 동일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알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습니까? 저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유대교들은 이렇게 구약을 들고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뭘 믿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지는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해보면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생활 내가 믿는다고 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 사람처럼 이 빨리빨리를 외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어떤 그런 말을 배울 때 뭐 제일 빨리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은 능력이 있지만 기초가 없는 민족일 수 있습니다. 실상 지금 수많은 교회, 대형교회 몇몇을 빼고 나서는 교회 등록했을 때 그 살신자를 향해서 깊이 있게 복음을 설명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새가족 교육 몇 주 하고 나서는 그냥 예배 출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뭔가 헌신하게 만들고 교회 일을 하게 만들지 정작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심이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지금 무시하거나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어떤 때는 응답을 주셨고 어떤 때는 기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복음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나았다. 그럼 난 구원 받은 건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암이 나왔다.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물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암 나은 것이 구원의 증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치유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구원과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어떤 받은 어떤 기적, 아니면 뭐 놀라운 어떤 응답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어떤 기준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은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사단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올바른 복음을 믿는 그것 말고는 구원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동안 얘기해왔던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단어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 먼저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와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메시아입니다. 어떤 인간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단의 존재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속삭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이 뱀에 대한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20장에 이 옛뱀은 사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 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범죄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는 단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소급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단절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왜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배경에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을 깊이 보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가 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저주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저주를 받았냐 말이에요.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는 이 근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메시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원래 이스라엘 말이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주께서 특별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전인격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격 전체를 표현합니다. 본질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이름, 우리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원자의 어떤 직분의 명칭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주고 사물에게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줘서 사물은 성별하는 성물로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사람 또한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하신 부르신 그리고 성별하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뭐 이렇게 고레스에도 기름을 부어주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줬지만 특별히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예들 성경에서는 곧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세 직분자들이 메시아를 계속 드러냅니다. 메시아는 이 세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을 두고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은 그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서는 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죠. 모세오경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 직분자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자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지만 다 부족했어요. 예를 들면 역사서가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 나오면 그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않은 왕이 나오면 그 나라가 어렵다는 겁니다. 올바른 왕,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왕, 최고의 왕, 다윗 왕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실수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올바른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선지서는요, 백성,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선지자들이 중간에 목숨이 유한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구약에 너무나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게 선지서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제사장의 메시지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장의 메시지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로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실 분이라고 한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세하게 보시면 왜 자꾸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를 언급합니까? 이것이 인생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그 사단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시다.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숱한 예언 중에도 아주 유별나게, 아주 유독 별처럼 빛나는 몇몇 구절이 사실은 이 세 직분자로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을 이길 참된 왕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사야 7장 14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언들이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왕, 제사장, 선지자, 또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근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근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예표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가 우리 인생에 오심이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자. 그 신령한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삶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어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도라.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평생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계시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병이 와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고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문제이지만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돈 없어도 괜찮고 병이 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갇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왕과 참제사장과 참선지자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여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가 메시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와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계시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